자,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찬 경제 뉴스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산업 수출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영어로 코리아라서 그 앞글자를 따서 K-땡땡땡이라는 말들 많이 생겼잖아요. 뭐 예. K-POP, K-뷰티, K-푸드 이런 말들 많은데요. 자,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자, 우선 한국형 스마트시티 이게 뭘까요?
뭐 이른바 K-시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아, 이 K-시티 네트워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네.
한국의 다양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정보기술, IT라고 하죠. 이들을 결합해서 아세안과 중동, 중남미 등의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미리 만들어보자 네. 이런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키르키즈, 몽골 등 9개 나라 그리고 1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KCT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21개 나라, 31개 도시에 33개 프로젝트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K-POP에 이어 영화와 음식 등 K-컬처가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K-시티가 후속 주자로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예.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사업들이 국가에 적용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네. 이 사업이 해당 지역의 도시 문제나 관광 자원을 연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입니다. 사업별로는 이제 3억 원에서 약 5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예.
국내 기업을 선정해서 해당 국가와 협력해서 관련 사업의 기본 계획과 수립과 그리고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기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그리고 수거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해법을 실증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주요 도시에 깔린 5G 통신망이나 고속도로 환경에서 요금소와 나들목 등이 좀 설치가 되고요.
예.
도심 관련 시설로 이제 신호 교차로, 횡단보도, 건물 등이 이제 설치되는 걸 해당 국가 도시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해외에서 괜찮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 이 사업이 예. 지금 2020년부터 좀 추진이 됐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네.
진행되는 사업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80건의 신청이 이제 접수가 됐어요. 이 가운데 11개 나라, 12건의 프로젝트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지원을 할 정도네요.
그렇죠.
네.
지난해에는 무려 39개의 나라에서 111건을 신청하면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고 결국 11개 나라, 11개 프로젝트가
네.
지원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치열했던 이 경쟁만큼이나 선정된 나라들은 다양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뭐 이렇게 5개 나라 등이 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케냐, 볼리비아, 불가리아, 뭐 튀르키예, 미국, 에스파냐 등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자, 뭐 미국조차도 도시가 네. 한국 인프라 건설 기술력을 원한다 지원을 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우리 기술을 수출해서 좋고 이걸 도입한 국가는 좋은 환경을 도시에 구축해서 좋고 둘 다 좋은 거네요.
네.
자, 서로가 좋은 건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단 KCT 네트워크 네. 사업이 앞으로도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 또는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네.
뭐 이렇게 좀 참여하는 학술회의나 기술 소개를 위한 로드쇼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색달랐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뭐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건 뭐 관광지 아니면
그렇죠.
사실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서울 나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예.
가장 많이 놀랐던 점이 이제 전체 어느 지역을 가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치안이 좀 보장이 돼 있고 모든 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최신식 어떤 인프라로 깔렸다. 네. 이런 거에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못 느끼는 거죠. 사실 그렇게 계속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왠지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도 약간 좀 적용이 되면서 차츰차츰 한국의 기술력이 좀 발전해 나아가면서 해당 도시 역시도 한국에 있는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아가는 거죠.
네. 뭐 사실 해외 사시는 분들 한국에 살기 제일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많은 낙후된 국가 도시들이 한국화돼서 더 발전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K푸드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의 식품업계가 할랄 시장, 이슬람교도인 무슬림 공략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 할랄은 이제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되는 식품을 말한다고 해요. 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생산, 도축,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가 됩니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은 할랄 인증 제품만이 위생적이며 맛, 질, 신선도가 뛰어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여깁니다. 최근에 한국의 각 식품 기업들이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이 뭐 좀 필수적인 요건인 할랄 인증을 잇따라 받았는데 이어서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 등의 공장을 건립하는 등 글로벌 할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기업들이 할랄 음식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국의 인구 감소가 좀 뚜렷하잖아요. 실제 한국의 인구 구조는 코로나19 등의 영향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좀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조금씩 좀 심화되고 있죠. 뭐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또 총 인구가 지난 2020년 5,184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좀 될 것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970년대 수준인데 전체 인구가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아울러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제 나타낸 지표인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식품 기업들이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많은 이슬람 시장을 좀 새로운 개척지로 삼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할랄 식품을 소비하는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19억 명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저희도 막 진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특히나 이제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은 아이를 못해도 한 명씩은 다 이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뭔가 이거 사업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무슬림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SPC 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아시아에 좀 진출하면서 그 좀 할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무슬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레이시아의 제2도시인 조호르 바루에 이 할랄 인증 제빵 공장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이 공장은 약 3,080만 달러를 투자해서 대지 면적 16,500제곱미터, 연면적 12,9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빵, 케이크, 소스 등 1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장에 들어서는 이런 부지들은 탄중, 펠레파스, 항구와 가까워서 이 동남아시아 전역과 그리고 중동 물류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2030년까지 동남아 시장에 6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하고요.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회사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할랄 공장을 건립해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할랄 푸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도 움직임이 있죠?
맞습니다. 한국의 이제 명도 물산이라는 식품 유통회사는 떡볶이와 어묵탕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무궁화 떡볶이 소스 분말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할랄 인증을 받은 완제품이나 액상형으로 수출된 적은 있었지만 분말 소스로는 이번이 최초라고 하네요.
네.
또 다른 식품 유통사인 CJ제일제당은 이미 2013년 3월 자사 대표 제품인 햇반, 조미김, 김치, 밀가루, 물엿 등 10개 제품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를 통해서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비건 인증을 받은 식물성 비비고 만두 등을 내세워서 할랄 시장까지 사업 확대에 나섰고요. 아울러 이미 베트남 키즈나 공장은 설계 과정부터 할랄 전용 생산동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아랍에서도 햇반, 그 밥이 담겨있는 햇반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만간. 자, 한국 음식이나 식품의 인기도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또 놀라운 건 우리가 먹는 물도 수출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생수 생산 네. 판매 회사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갱신하면서 품질 시스템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 회사는 한국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 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 삼다수는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에서 이제 해당 인증을 관리하던 2017년 첫 취득 이후 매년 인증을 갱신 그리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월에는 국내 생수업계 최초로 그 HAS 인증도 획득을 했는데요. 이 인증은 할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3회 연속으로 받으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HY, 사조대림,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뭐 들어도 한국의 대표 유통식품이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앞세워서 할랄 시장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이 정도면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뭐 할랄 인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슬람 하면은 돼지고기인가요? 소고기인가요?
네, 뭘 고기 빼고
고기를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각 기업마다 수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고 해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K-푸드의 인기가 좀 날로 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예.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할랄 푸드 시장은 지금 굉장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경쟁 또한 그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더 뭐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굳이 음식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 아랍 쪽 할랄 문화권에 한국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예. 이제 한국 하면은 K-팝이 꽤 예. 인기가 높잖아요.
인기
화장품도
있대요.
그렇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연쇄작용이 나서 한국에서 이런 음악과 그리고 이런 화장품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럼 한국은 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방탄소년단이 먹는 음식들, 떡볶이.
그렇죠.
뭐
그렇게 또 적용할 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할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수출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입장벽이 좀 높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그 인증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또 바꿔서 해보면 고기만 안 넣으면 또 쉽게 또
그렇죠.
예, 또 예.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특히나 채소 위주의 음식들이 적지 않잖아요.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다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음식까지 전 세계 특히나 그 이슬람 국가에도 네. 점점 번져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음식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슬람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북한에도 한국에 이런 인프라 설비를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북한에도 맛있는 음식들 진짜 많잖아요.
예.
네, 뭐 냉면도 있고 뭐 농마국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 K푸드로 거듭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